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실질적인 신약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만이 참된 성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면은 교회의 모든 능력은 다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일반 단체와 별반 다름이 없거나 일반 단체보다도 더 못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단체들은 그래도 조직도 갖추고 있고 이윤도 남기고 하는 곳이지만은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은 죄인들의 집합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의 그 모든 것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해결책도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할 때조차도 그렇게 많이 야단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기억이 나게 하실 것이고 떠오르게 하셔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 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것 하나를 부탁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아버지께서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날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셨죠. 나는 너희를 떠나갈 것이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내 아버지가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처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른 보혜사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의 다른 이름이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서 보혜사 즉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다른 보혜사라 그랬는데 이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알로스, 다른이라는 뜻이고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상담하는 자, 곁에서 안위해 주는 자, 위로자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그러니까 이 알로스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다른 어떤 게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 개념으로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지만은 형태만 다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올 거다. 근데 내가 오는데 나와 똑같은 존재가 오는데 형체만 다를 거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이제 오실 보혜사는 나와 똑같은 존재이지만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는 제자들만 곁에서 가르쳤습니다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지만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똑같지만 전 세계 어디든지 임하셔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돕고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 잃은 양이 되어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필히 분명하게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나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경험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 때로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찬송하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오로지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밤낮 부르짖는 내 백성을 보겠느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를 그때까지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한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고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기도하는 것이 그 시간이 아깝고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은 아직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은 엎드려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보내면 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따지다가 보면은 그냥 삭막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 말씀에 그냥 그대로 좀 무식하더라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이들 성도들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옵소서. 이들은 매일 모여서 같이 그와 같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그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부흥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를 줄여가지고 그냥 충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성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충만이 무엇입니까? 제 친구 목사가 양충만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충만 불렀는데 그 충만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었을 때 그야 당연히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그럼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령 충만해야 장사가 잘 되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이 장사가 잘 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웃어넘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도록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반드시 감옥문이 열려야 하고 내가 병에 걸려도 반드시 나아야 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망하기 쉬운 방법,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 모든 것이 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은 100%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하면 100% 망합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 아니죠. 평생 사도행전만 연구했던 모리아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하여서 기도한 흔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하여 기도한 흔적이 없다. 물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장사가 잘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구했더니 거기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용기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직장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부어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경쟁사회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그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날도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홀연히 큰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청난 바람의 소리, 바람과 같은 소리. 토네이도와 태풍과 같은 바람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네, 그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무엇인가 이 방 안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존재가 그곳에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바람 소리 같은 것과 함께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120여 명의 제자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죠. 이때 일어난 놀라운 현상을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 영어로 보면 텅 되어 있습니다. 텅은 우리의 혀를 말합니다. 혀의 모양을 해서 각자의 머리 위에 불로서 임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바로 우리의 혀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만 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요, 방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방언은 사도행전 말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하나, 방언이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방언 그러면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방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들어보아도 스페인 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랄랄랄라 하는 방언 들어본 적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른 나라 언어로,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입술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었죠. 즉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도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여니까 제 방에 물 터지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가면은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항상 그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터져 나와서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속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고달픈 세상에서도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찬양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어떻게 풉니까? 노래방에 가죠. 그리고는 넥타이를 풀어서 머리에 묶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여져만 갑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술 취해라, 술 취해서 짓끌려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에 취하면은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홀로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정갈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은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것이 원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짙게 깔려 있으면은 가정의 멤버들이, 자녀들이 다 느끼고 압니다.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집이 많이 힘들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어머니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머니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찬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작은 찬양 소리가 집안에 갑자기 생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바꾸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먹구름이 사라져버립니다. 희한하게도 사랑과 평안의 강물이 서서히 온 가정에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찬양이 마귀를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근심을 내쫓아버리고 희한하게도 가정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 속에 들어가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성령은 이와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머니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은 남편들이 다가가서 왜 안 하냐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샤워를 할 때에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집에 들어올 때에 찬송을 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집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문을 열면서 찬송을 하면서 들어가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 들어갈 때 꼭 찬송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집안이 아, 아빠가 남편이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는구나. 그냥 가정이 밝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 혀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이 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입을 열고 싶습니다. 자꾸만 말하고 싶습니다. 입을 열어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 좋은 것,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만 가두어져 있지 말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주라, 이야기를 해주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두들기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그냥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결산할 때 저 장사해서 수백억 모았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건 한 영혼이죠.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그 인도하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하고 다른 말이 아니라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리이리 하셨다라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영국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 술 문화, 그리고 음란한 문화, 방탕한 문화, 무신론이 판을 치는 문화, 그래서 영국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세상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달라고 13년간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분입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평신도였습니다. 이분은 광부였습니다. 광부가 되어서 지하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시커멓게 얼굴이 되어가면서도 곡괭이로 땅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던 분입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무려 13년간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술 마시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는 영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곳에 다시금 부흥이 오게 해 주옵소서. 홀로 13년간 부르짖었습니다. 1904년 봄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초원에서 불이 붙어서 확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부흥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서 부흥을 주겠다, 머지않아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길이 영국을 통해서 번져나가서 온 유럽과 중국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목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저를 강단에 좀 세워주십시오. 간청을 하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했다가, 그러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잠시만 좀 남으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가고 17명의 성도가 무슨 영문인가 하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 성도가 그들에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불이 떨어지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설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우리의 평소에 늘 듣던 말씀 아닙니까?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의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들은 다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이 네 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을 이반 로버츠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였죠. 그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좋지 못한 습관들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거기에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그 다음날 저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다른 교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만에 1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의 큰 부흥의 역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막 직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재판장이 재판을 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잠깐 정지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피고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그 재판이 끝났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팔을 올렸는데 마비가 되어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영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이후로 유럽과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1906년 미국에 아조사 그리의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으로 왔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왜 구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되 하나님 저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는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